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자기 손자죠.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 사건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그 아름다운 특성들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그래도 괜찮은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베델에서 꿈에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천수와 씨름하면서 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제쳐버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야곱의 생애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팔을 엇바꾸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우리 48장 사실은 전체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위독하게 됐어요. 이제 금방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제 경배하러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자기 아들 들어왔다 껴안고, 그 손자들이죠, 껴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는 자기 맏아들 므낫세를 갖다가 야곱의 오른쪽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인 차자를 갖다가 야곱의 왼쪽에 서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장자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죠? 왼쪽이 큰아들한테 가고 오른쪽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마 요셉이 그 큰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기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는 두 배의 상속을 얻습니다. 큰아들이 가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가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그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을 쓰시죠.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건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뭔가 하면은 그의 눈에 보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늙어서 지금 판단이 흐려져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여기 서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인 걸로 착각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일로 얹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요새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새 뭐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그 문화 정도로 같으면 뭐 아버지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쇠약하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영으로는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지금 행동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앞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엇박은 채로 그렇죠? 엇박은 채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곱의 이 죽기 전에 한 행동을 갖다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자에게 축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예언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적인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지만은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그 5절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에브라임이 가장 뛰어난 지파로 가장 강성한 지파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팔을 엇바꾸어서 손자들을 축복한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서 그렇게 대단한 행위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일평생 동안 자기 뜻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처럼 그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 성경 인물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네. 그죠? 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뜻은 다 버리고 자아를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야곱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보니까 언제나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자답고 건강하고 기계가 있는 그 애서보다는, 그렇죠? 정말 간사하고 체력도 별로 시원찮고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런 야곱을 택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이쁜 라헬보다는 누굴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택합니다. 레아를 택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라인을 갖다가 갖게 합니다. 레아의 그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그 49장 보세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 루벤이에요. 장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걸로 봐서는 맨 마지막이죠. 네 번째니까. 레아로 봐서는 누굽니까? 유다. 유다를 택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사로서 세우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에훗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저 입다 깡패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누굽니까? 그 기드온 겁쟁이입니다. 삼손 좀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죠? 성 도착증 비슷하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다가 예, 이런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들도 여덟 명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제쳐버리고 맨 막내. 자기 아버지도 얘는 안 돼. 얘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에도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죠? 걔를 갖다가 택합니다. 누구예요? 다윗.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리아 보세요. 정말 가난하고 무명의 시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되죠. 예수님 스스로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 시골 청년 몫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칙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련하고 천하고 세상에 그런 없는 것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갖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언제 이렇게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이 맨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17년 전이에요. 17년 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 위기가 창세기 43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러 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사러 가야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갖다가 보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런 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목축업을 했으니까 자기의 그 주된 재산이 뭔가 하면은 소와 양과 뭐 이런 가축들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요. 그 가축들이 지금 다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사람 먹을 그 양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야곱이. 정말 평생 동안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애쓰면서 그렇게 모은 그런 재산들이 다 지금 증발할 위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던 그 요셉 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니까 이미 자기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지금 베냐민, 맨 막내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이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지금 홀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130세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라헬 부인도 죽고 사랑하는 레아도 죽었습니다. 정말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완전히 인생의 파산의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이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평생 내가 애쓰고 힘겹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모든 게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야곱이요, 정말 통탄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갑자기 반전돼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에 죽었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그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 70명의 자기 모든 가족을 지금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걸 갖다가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자기 뜻인지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죽으라 하고 복을 움켜잡으려고 평생 동안 발버둥 치면서 계속해서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결과는 파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보는 순간에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인생은 도대체 뭐야?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외삼촌 집으로 내가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서 나를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했는데 왜 내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왜 내 뜻을 세우면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살았을까? 아마 지나간 그 인생, 130년의 인생이요, 초스피드로 머릿속으로 그냥 막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형의 그 장자 명복을 뺏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외삼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당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산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듣고 보고도 내가 그걸 갖다가 뭔지 몰랐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내가 정말로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정말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사건 중에서.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요, 할아버지 그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말이라도 되는 얘기입니까? 바로 왕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왕입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피난 와 있는 늙은 노인입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서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거 비슷한 사건이 옛날 젊었을 때 있었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을 향해서 주라 그랬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 형의 얼굴을,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 앞에 엎드려서 7번이나 절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야곱이 예? 지금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바로왕을 갖다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야곱이 아직까지도 세상 복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요,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쫓아다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화려함, 그 권력, 그 물질, 그 모든 게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요, 그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왕 당신은 지금 그 권력과 그 엄청난 재산과 그 화려함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건 착각이요. 예? 하나님이 진짜 왕이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당신 그건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내가 축복할 거요. 하면서 당당하게요. 그 앞에서 바로 왕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예. 사도바울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바울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당대 가장 권세 있는 그렇죠? 그 왕과 그 총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요것만 빼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더 위대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 모든 성도들이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팔이 엇박혀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뜻을 하나하나 다 꺾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바뀌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길게 우리 야곱의 인생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만약 야곱이 조금만 더 일찍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야곱이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130년이나 걸릴 필요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젊었을 때 얍복강 그 나루에서 천사가 깰 때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그 후의 인생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내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는 못 갑니다. 그것이 내 삶과는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더라도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행동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내 뜻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남은 시간에 짧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뭔지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늘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제는 자기 뜻을 갖다 내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예. 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게 되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다 포함하는 게, 성화는 무슨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요약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예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이미 다 완성시켜버렸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구원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완료된 구원이 이미 다 거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이미 계시 세계에서는, 이미 그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구 역사가 안 끝났어요.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도록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제한된 역사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그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선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선한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됐는데 지금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됐지만 지금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둘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건 쉬워요. 그죠? 별거 아니죠? 아니,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정말 참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요, 여러 선택안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플러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더 잘 완성되는데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아마 고민의 90%는 다 해결될 거예요. 성경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그런 모든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대해서 완전히 다 뻥 뚫려서요, 우린 지금 다 압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안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팔을 엇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불러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야곱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은 안 보여요. 희미해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나중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들이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문화들, 미디어, 광고, 뭐 모든 것들 다 보면요, 전부 다 우리 자아를 갖다가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끊임없이 재화 용역을 갖다가 소비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식당일수록 내 자아가 커져요. 명품을 구입합니다. 더 좋은 명품이라고 생각할수록 자기 자아가 커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말이에요, 그 외모에 그렇게 집착해요, 그죠? 그 얼굴, 뭐 S라인,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성형수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의 25%가 한국에서 이루어져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아가 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근데 그 속에 다 텅 비어 있습니다. 40대 여자들이 20대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린애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전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정신장애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40대면 40대로 보여야죠. 저처럼 60대면 60대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너무 보기 흉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저도 어쩔지 몰라요. 남에게 공허가 되기 싫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또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뭐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나의 필요와 나의 그런 어떤 걸 갖다가 정신적인 공허함을 갖다 채워준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죄입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뭐 가늠하고 무슨 살인하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하나의 증상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죠? 그 자아 속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섬기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죄성이라 그래요. 그걸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정하면서 제 1계명을 뭘로 줬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1계명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것을 갖다 보면 좀 다르게, 대부분 1계명에서 1계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계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뭐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무슨 뭐 그런 것들 가늠하고 그게 다 그죠? 그런 겁니다. 예. 죄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야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정말 이뻐했어요. 그죠?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아내 사랑해야죠. 그죠? 아내 사랑하는 안 하면 안 되죠. 아내 사랑하는데 아내를 갖다가 만약 라헬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언제?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더 투입해서 더 거기에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1계명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던 그래요. 그 서클에 있는 사람 그러고 나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자아를 갖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죽이지 아니하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일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팔을 엇바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건드리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데요. 야곱처럼. 예? 혹시 하나님이,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야곱이.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좋은 걸 다 뺏어갈까 봐서, 망쳐놓을까 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요. 예수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건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썩어서 시체처럼 문드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갖다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그 어떤 거든지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따랐다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벗어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게 되면요, 하나님 왜 내 뜻 막아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 11조 남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남보다 죄 덜 짓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꺾여야 정상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은 뭐예요? 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금 본문의 그 저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올 때는 자기 뜻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 리스트는 그게 달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다 야곱의 아들이 돼서 지파로 되면서 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받아줬어요. 가난 저 뭡니까? 애굽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은 이제 완전히 열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므낫세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팔을 엇박고 버린 겁니다. 그 용납 못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뜻을 꺾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요셉처럼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세요? 본문에 여러분 요셉은요 화났습니다. 그 읽어보세요.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가 장자 아니에요. 얘가 지금 므낫세가 더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요. 요셉이요. 그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손을 댔어요. 그죠? 손을 대고 그걸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옳아요. 내 생각이. 장자께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꺾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자주 우리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팔을 엇박고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신앙 고백,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고 막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진짜로 은혜 받았으면은 정말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토우저가 얘기했죠. 그 유명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칼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꽉 깊이 박혀서 여러분의 그 자아를 갖다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완전히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자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 아세요? 커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풋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못 얻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죽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결심하고 나 죽여야지 내 뜻을 꺾어야지 아무리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그 야곱처럼 말해요. 그 야복강에서 그죠? 그냥 막 한 대 얻어맞고 그때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성령 체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주십니다. 야곱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택한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욕대로 세상을 좋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안 내버려 두세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연단시키세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아가 자동적으로 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갖다 받게 된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고난이 오면은 즉시로 여러분들이 성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즉시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그 정욕과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버려버리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내 뜻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내 뜻이 죽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요, 평소에 하시면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드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고 그러면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요새 그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고난을 막아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욕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말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야곱은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서 자아를 죽이는 데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고, 물론 완전히 죽진 않아요. 누구나 다 그냥 아주 중요하게 다 죽고 130세에서 죽을 때까지 147세까지 17년 동안은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황금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의 황금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련한 그 보호처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 예, 거기서 살았습니다. 남들은 다 흉년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130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새 언약 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좌우와 우리의 뜻을 반드시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게 되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엄청난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면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